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둘을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으로 크나큰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뭐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다거나 또 이해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내용은 뭐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러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보냈구나. 뭐 그렇게들 다 이제 보이는 그런 그 본문인데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뭐 그렇게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그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막 항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주셨다면은 왜 그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왜 못 고치냐 그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고쳐야지. 왜 그때는 그걸 못 고쳤느냐. 그런 의문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뭐 삼손이 머리털을 깎으니까 힘이 사라진 것처럼 제자들도 그동안 믿음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권능이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성경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그런 내용이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보냈고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병도 고쳤다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절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나가서 권능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 같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이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을 이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나오는데 그 뒤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의 그 핍박과 고난들, 그것만 심각하게 길게 얘기하실 뿐이지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다는 그런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 그걸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본문 내용들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게 하는 그게 지금 마태복음의 중점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이 그렇게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주어졌으면은 계속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지내면서 그 나중에라도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다 고쳐내는, 그렇게 해야 그게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어쩔 때는 귀신을 고치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참 복잡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관심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다, 이게 관심이 되면 안 돼요. 이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제자들에게 준 이 권능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바대로 조그만 병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권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친다, 그 권능은요, 8절에 말한 대로 문둥병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그 병,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과 심지어는 주님만이 하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까지 행하는 그런 권능을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그 전도를 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능력까지 행하면서 전도를 한다면은 그런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이끌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이건 TV 특종, 또 세상은 이런 일이 또 온 세계 뉴스에 막 나오면서 뭐 소문이 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전도는 가만히 있어도 막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제자와 똑같이 보냄받은 일꾼이다, 이렇게 일꾼을 받지만은 이 본문과 같은 그런 권능이 주어지지를 안 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분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 고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감기도 못 고치네, 무슨 뭐 문둥병 고칩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권능을 주면 얼마 좋겠는가, 그런 생각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전도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긴 하셨지만은 이적을 보고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예수님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 능력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권능이라는 것이 능력을 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런 그 능력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요, 그런 능력이 계속 발휘가 돼야 됩니다. 가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도 고쳐내면서 죽은 사람 살려내면서 이런 능력만 다 나타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더냐, 그 말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칩니다. 그럼 그때 지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분명히 없는 거지 않습니까? 능력이, 말한 대로 능력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능력 발휘가 되고, 믿음이 안 좋으면 능력이 발휘되지 아니하는 거. 이러한 것은 뭐 개그 프로에 나오는 얘기지 성경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만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치고자 했을 때 못 고친 적이 없습니다. 하고자 했을 때 못 하신 일이 전혀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줬다 이러한 뜻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준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 권능이 여러분께 있어요? 없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그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약간 특별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은 특별 서비스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열두 제자와 똑같은 권능이 주어져요. 그래야 신자, 그래야 보냄받은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그와 같은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라면은 우리에게도 이 제자에게 주어진 그런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권능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권능이 뭐냐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설득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런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복음 전파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을 줬을 거예요. 제자들의 권능을 주셔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께 나오게 하라. 그런 말 잘한 재주가 복음전파에 쓸모가 있는 또 그런 자질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전파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솜씨나 재주 그런 게 복음전파에서 쓸모로 가치있게 드러나는 것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은 뭐 그들의 어떤 자질, 그들의 재주, 말재주 이걸 보고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어떤 그들 재주를 보던 것이 아니고 애당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주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쓸모있고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준 권능,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한 일꾼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걸 예수님 일꾼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 마음이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수하는 일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자질, 능력, 그게 일꾼 조건으로 전혀 요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구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 들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더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만사 웃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들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생각하면 우리 일에는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 병 고친 능력이 더 대단해요. 더 쓸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교회를 이끄는 일, 그래서 은속교회 어떤 교인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교회를 키우는 그런 일들, 그런 일에는 분명히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더 쓸모,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커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이 교회를 키워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미움받아요. 오히려 그건 고난을 받는 그런 길로 가는 것밖에 아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6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긴든 사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가지고 그 길로 간 사람은 결국 결과가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미움받는 결과, 고난받는 결과, 이런 결과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거에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그 결과를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 칭찬을 들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예수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온유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신자다운 사람이구나 칭찬 돌아오면서 인간관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나이 이끌려가지고 교회도 나올 것이고 그럼 교회가 커질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왜 미움받고 왜 고난받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마음이 그런 거라면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죠. 미움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내는데 왜 그걸 가지고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런 심각한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걸 보면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 주님 마음을 가진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주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제가 그랬죠. 예수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뭐 병으로 고생한 사람 이들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 누구라겠습니까? 목자가 없이 유리하고 고생한 사람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사람으로 다가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사람, 고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리에 있지를 못하고 진리를 생명을 알지 못해서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들 모두가 주님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부자라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진로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이 세상을 유리하면서 헤매고 고생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주님 마음으로는 다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십시다. 세상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환영할 것 같습니까? 환영할까요?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를 꽤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나름대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공주병이에요. 왕자병이고. 특정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나를 누군가 불쌍히 본다? 그게 기분 좋게 여러분 다가올까요? 야, 나를 참 불쌍히 봐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몰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 뭐 저 지하도에 노숙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불쌍하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걸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니가 죽긴 뭔데 말이죠. 니 같은 처지 나를 불쌍하게 얘기냐?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 할 게 당연한 말이죠. 직원이 사장을 보고 참 사장님 불쌍하네요. 왜? 줄을 모르니까. 이걸 들으면 아이고 나를 그렇게 봐 참 고맙네. 이런 사장 없죠. 안 잘리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세상 그렇게 반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가진 그런 이웃꾼으로 내어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을 이리 까오내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움받는 결과로 다가올 것은 전혀 예상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착각해 버리니까 그걸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말 안 들어 예수의 마음 뭘까? 사랑이구나, 온유구나, 겸손이구나. 물론 그게 주님 마음인데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마음으로 갖다 붙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도 있습니다. 겸손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내게 사랑도 있고 겸손도 있고 다 온유도 있는데 내가 그걸 실천을 못하니 그게 문제다. 그렇게 우리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같은 우리가 억누르면서 대신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와 겸손 마음을 이웃에게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예수의 마음 가져 사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많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그런 마음을 절대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라면 결국에 인간에게는 자질이 주님의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또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겸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1절에서 권능을 주는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준 권능이라는 것은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주어져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꾼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권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이었죠. 주님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너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귀신 고쳐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였어. 너 병으로 고생하니까 병 고쳐줄게.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일이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성경 그런 기적으로 막 도배가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소경 그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했던 그런 증거로서 그들을 고쳐낸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그들을 고친 주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 그들이 병자가 나았구나 여기에만 관심을 돋버리는 거예요. 병자가 나은 것이 믿음의 증거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자꾸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봐드린다는 얘기자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일과 무관한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래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제 보낸 말씀 70인이 보낸 받아가서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낸받은 70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합디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막 병을 고치니까 병도 막 낫고 능력이 막 이렇게 발휘가됐디다. 그 신기한 일을 막 아주 좋아서 기분 좋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자기가 능력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70명에게 예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뭐가 기쁘겠습니까? 똑같다겠죠. 내가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너에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그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저주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크게 불쌍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관심은요, 병 낫는다, 능력을 행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 고생한 사람을 고쳐주라, 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 의미에서 권능을 줄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신 권능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연관된 그런 권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만 주어진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수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 주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동일하게 주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일꾼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하게 다가와지는 것.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권능이면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큰 기쁨이 되는 일,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구 하나가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 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죠. 그게 큰 감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능을 주신 그 목적은 귀신을 항복시키라, 병을 고쳐 능력을 행해라, 그게 아니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불쌍한 그러한 무리들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자로 내가 보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내어놓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권능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봐야 그건 몽땅 자기 일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다들 합니다. 내가 권능을 받아야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결국 내 일을 위해서 권능을 필요로 하는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권능이 뭐냐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 막 병 고치고 하는 그 물리는 그런 능력이죠. 설교 한번 하면 몇천 명이 막 회개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 그걸 굉장히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일을 좀 잘 되게 만들어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일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일꾼이고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것이 일꾼을 일꾼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니까,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니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해서 그 마음 우리에게 있게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이 있게 되면은 자, 나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 마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죠. 뭔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 마음 가지고 보면은 진리밖에 있다? 그러면 그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지는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세상의 조건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대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이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있는 신자는 예수님만으로도 큰 기쁨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사모할 권능은 바로 그런 권능이에요. 병 고친다, 이런 권능. 그거 여러분 뭐, 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는 내가 주님 마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자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으로 내게 보여질 때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미움하는 길을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걸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 그게 사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엄청난 강력한 권능 아래 붙잡혀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냄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이 땅에 보냄받는다는 것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 길로 밀어붙여진다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서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고난의 길로 내가 가게 하는 그런 권능이란 말이죠. 무슨 이런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가 간 복음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고 같은 미움받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고난받는 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권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큰 기쁨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 안에서 고난도 미움도 핍박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그것을 모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흔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변함없이 기뻐하는 그런 사도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이 정말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한테 그런 권능이 주어져서 사도가 간 그 동일한 길, 미움받고 고난받는 길을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 내가 하늘의 생명의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일꾼의 길을 가기를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 권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그런 길로 밀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정말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한 신자입니다. 40일 금식기도 병이 안 납니다.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아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따로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를 일꾼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 되었습니다. 되어가는 게 아니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자질, 능력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요구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애당초 우리의 조건과 나와 무관하게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거든요. 이처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받은 게 신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신자는 주님의 권능 임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걸 우리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능임만 신자가 함께한다는 그 교회라는 것도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한 신자가 모인 교회라면 주님 마음을 있는 그런 신자가 모인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서 나타날 것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나에게 생명해 주고 함께한다는 이것이 큰 기쁨과 감사로 항상 다가와야 되고 그 기쁨, 그 감사가 있는 그런 것이라면 나와 함께한 지체들도 주님 안에서 귀한 지체로 보게 되어지는 건 마땅함. 이게 주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신자의 신자다움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흔히 말해 행함을 통해 드러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의 신자다움은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해서 드러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 그게 증거입니다. 기쁨이 달라지죠. 감사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소원이 달라지죠. 모든 게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새롭게 되어지죠. 그게 주님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 성격이 달라진다, 행동을 고친다, 이유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기쁨이 달라져 버린다. 전에는 세상에서 좋은 일들이 큰 기쁨이었는데 네가 주님을 알고 정말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된 것이 어떤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는 더 큰 기쁨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은 일이 되어, 괜찮은 그런 애가 되어집니다. 그게 달라짐이란 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세상 일이 잘 될 때 감사가 나오던 건데 이제는 그거 도의시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내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게 감사로 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다시 말하자면 기적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주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라면은 절대 이 땅의 것이 안 드러나죠.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들. 하늘의 생명으로 감사하는 그런 증거들 항상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 그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 주님 마음이 내게 있게 되어지는 그 권능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 마음이 있게 했다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진리를 알고 예수란 그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신자, 그런 신자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자신을 그런 자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시고 이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도 다르게 보고 나도 다르게 보면서 정말 무엇이 존귀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기쁨인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도 달라지고 감사도 달라지고 소원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으로 세움받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난의 길로 밀어붙이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